리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오늘 오전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오늘 오전 북한이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군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내륙에서 상당 부분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발사 시간과 사거리, 속도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정확도가 높고 최대한 낮은 고도로 비행하면서 방향을 바꾸기 쉬워 레이더망을 회피하기 쉬운 무기체계로 평가됩니다. 이 군 관계자는 북한이 동심지에서 적어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늘 완전히 탐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남한으로 발사 시에는 적어도여도 탐지 요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5일을 시작으로 지난 17일까지 탄도미사일을 4차례 발사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 본토 병력 8,500명에 대해 유럽 파병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비 태세를 명령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들 병력이 우크라이나가 아닌 동유럽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영토에 파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들 병력이 동맹의 일원으로서 러시아의 보다 넓은 범위의 모든 종류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통일된 노력의 신호라며 이번 조치는 나토 동맹들에 대한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직접 병력을 파견할 의견은 없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인 정치적 지원과 무기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권고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동유럽의 방어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다른 나토 회원국의 움직임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나토는 같은 날 동유럽의 군함과 전투기들을 추가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덴마크의 경우 소형 군축함 한 척과 복수의 F-36 전투기를 리투아니아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럽 지도자들과 화상 전화 통화를 갖고 러시아의 군사 태세 증강과 잠재적 침공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 직후 기자들에게 모든 유럽 정상들과 전적으로 의견이 일치한 매우 좋은 논의였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언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을 원하지만 러시아의 도발이 더 심화될 경우에 억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행동을 취할 경우 중대한 결과들과 혹독한 경제 비용을 부과할 준비를 하는 방안 등과 더불어 나토의 동부지대 안보를 보강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핵 협상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교장관은 어제 이란 매체에 미국과의 간접 대화 방식은 조만간 포화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보장을 포함하는 좋은 협상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과 직접적인 대화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이란과의 직접적인 대화에 여전히 열려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직접적으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이란과 직접 관여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지금까지 핵 합의 복원을 위해 직접 협상하자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유럽연합 또는 다른 당사국의 중재를 통한 간접 대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앞서 미국과 프랑스 등 6개 나라는 지난 2015년 이란과 핵 합의를 맺고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이 합의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뒤 제재를 복원했고 이란은 이후 농축 우라늄 생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일까지 앞으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도 때문에 관중 없는 경기는 물론이고요. 선수와 취재진도 철통 같은 통제 속에 올림픽을 치르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도 거의 없을 거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와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 연구진이 중심이 된 국제 공동 연구입니다. 1920년대 이후 기후 자료와 또 앞으로의 기후 변화 추세를 분석했는데 2080년이 되면 그동안 동계 올림픽을 열었던 도시 가운데 다시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는 일본 삿포로뿐일 거라면서 지금의 온난화 상황이 동계 올림픽 자체 존속 지속 여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겨울 스포츠 선수들과 코치들이 이미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특정 대회가 아예 없어지거나 취소되는 상황의 상당 부분이 기온이 높아진 때문이었고 눈이 적게 내리면 인공눈으로 대체를 하고 있지만 설질이 단단하거나 빨리 얼어붙어서 기술에 의존한 경기장 환경은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연구진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합니다. 세계 200개 나라가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고 약속한 2015년의 파리 기후협정을 당장 지키지 않으면 설원에서 펼쳐지던 경기를 실내로 옮기거나 동계올림픽 개최식의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월 26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강도와 양강도 쪽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또 황해도, 평양, 강원도 남부 내륙 지역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고요. 양강도 풍산, 함북 김책에는 그리고 가끔 눈도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삼전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8도, 중강도 영하 18도로 시작하고요. 희산이 영하 17도입니다. 평양 영하 6도, 신의주 영하 7도, 개성 영하 5도, 함흥 청진 영하 4도, 원산 영하 1도, 장전의 가장 낮은 기온은 0도입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영하 10도까지 회복되겠고요. 희산이 영하 6도, 중강이 영하 3도. 자, 평양 낮 최고 영상 1도입니다. 신의주 0도, 청진 3도, 개성 4도, 원산 7도, 장전 6도, 함흥 8도 등 양강도와 자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낮에는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쪽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서해는 앞바다 쪽은 오전에 맑겠지만 대체로 구름이 많이 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3미터로 오후에 물결이 조금 더 높아지겠고요. 서해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을 논의하면서 동맹을 다졌습니다. 미국은 8,500명 병력의 유럽 배치에 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란이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과 직접 대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쏜 탄도미사일 두 발을 요격했다고 아랍에미리트가 발표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도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이 안보 회의를 가졌군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주요 유럽 지도자들과 화상통화를 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과 관련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약 80분 동안 백악관 상황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예. 자, 회의에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네,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샤를 미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얀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그리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네, 자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백악관이 회의 후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미국과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 우려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러시아에 대한 막대한 결과와 심각한 경제적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준비 등 러시아의 추가 침공을 막을 공동의 노력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 대해서 따로 언급한 게 없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모든 유럽의 지도자들이 완전히 하나가 된 회의였다면서 정말 좋았다는 말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네, 자 회의에 참석한 다른 나라들의 반응도 함께 볼까요?
네, 영국 총리실도 회의 후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평가를 지지하면서 각국 정상들은 러시아의 점증하는 적대 행위의 직면에서 국제사회 단합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대응 방안을 놓고 동맹국 간에 균열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동맹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걸로 평가됩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방안 논의도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 정상들이 나토의 이 동부지역 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군 8,500명에 대해서 유럽 배치 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병 대기 명령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유럽 파병을 최종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촉박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즉각 배치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높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시 배치 준비에 열흘이 걸렸다면 이제는 닷새가 주어지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어떤 부대들이 대비 명령을 받았습니까?
네, 전투 여단과 병참 부대, 의료 방공 지원, 첩보, 감시, 정찰 부대 등이 포함된다고 커비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필요로 한다면 이들 병력은 대부분 나토 신속대응군에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네요.
네, 커비 대변인은 러시아는 지금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할 의도가 없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처는 미국이 나토 동맹과 또 나토의 집단 방위 조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재확인시켜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나토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나토도 동유럽의 군함과 전투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24일 성명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군함과 전투기를 동유럽에 추가 파견해서 억지력과 방어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추가 병력과 장비를 보내거나 검토 중인 나라로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등을 언급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이런 국제사회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과 나토가 도리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러시아는 줄곧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병력 집결이 자국의 안보를 위한 거라면서 우크라이나 나토가입 불가, 동유럽에 배치된 나토 병력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나토 가입에 관여할 수 없다며 일축해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번 주까지 서로의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란입니다. 이란이 핵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과 직접 대화할 가능성을 비쳤다고요?
네,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이한 이란 외무장관이 24일 테헤란에서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해서 미국과 직접 대화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지금 미국은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에 간접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란의 거부로 미국은 회담장에 직접 나서지 않고요. 유럽 참가국들로부터 회담 내용을 전달받고 또 미국의 입장을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 속도도 늦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시작된 게, 된 게 지난해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4월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6월에 이란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리면서 오랫동안 중단됐고요. 지난해 11월 말에 재개됐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로 현재 8차까지 진행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란이 미국과 직접 협상하겠다 의사를 내비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미르 압둘라이안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실한 보장 등 좋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미국과 직접 대화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란이 핵합의 복원을 위해서 미국과 직접 대화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단 아미르 압둘라이안 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지금 직접 협상하고 있다는 보도는 일축했습니다.
네. 미국은 이란과의 이런 직접 대화에 어떤 입장인가요?
네, 로버트 말리 이란 특사가 전날 로이터통신과 단독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보다 더 좋은 효과적인 건 없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문제를 빼놓고 이란과 협상하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란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란계 미국인 사업가인 시아막 나마지 씨 그리고 그 아버지 등 미국 국적자는 4명입니다. 이들 외에도 영국 등 서방 국적을 가진 이란인 여러 명이 정치적 공격, 간첩 혐의 등으로 지금 이란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이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이란은 정치적 의혹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과 이 수감자 교화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인데요.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4일 수감자 교환 문제가 협상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다면서 핵합의 복원 협상 자체만으로도 복잡한데 또 하나의 복잡한 문제를 추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 수감자 석방 논의는 힘들다는 건가요?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수감자 교환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수감자 교환 논의도 비교적 빨리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후티 반군이 아랍에미리트에 또 탄도미사일을 쐈다고요?
네, 아랍에미리트 UAE 국방부가 24일 후티 반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두 발을 요격했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이번 공격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도 전날인 23일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지만 요격해서 피해를 줄였다고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그 탄도미사일이 어디를 겨냥했을까요?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반군 측에 따르면 UAE 아부다비에 위치한 알 다프라 공군기지가 주 목표물이었습니다. 아후야 사랴 후티 반군 대변인은 알 다프라 공군기지 그리고 다른 민감한 목표물에 줄피카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날 두바이를 목표로 해서 드론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다프라 공군기지라고 하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죠?
네, 미군과 영국군이 있는데요. 이들은 탄도미사일이 떨어질 때 방공 후에 대피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알다프라 기지에는 미 공군 380 항공 원정 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무장한 무인기와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네. 후티 반군이 지난주에도 이 UAE를 공격해서 인명피해가 났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17일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주요 석유시설을 공격했는데요. 공격으로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후티 반군은 아랍 매체 드론 8대 그리고 미사일 10발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반군 측 대변인은 또 당시의 공격이 보복 공격으로 UAE의 경제 중심을 공격해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추가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었습니다.
네. 자, 예멘 후티 반군이 이 아랍에미리트 UAE를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UAE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예멘 내전에 개입해서 후티 반군과 전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후티 반군은 이슬람 시아파들입니다. 그런데 UAE, 또 사우디 등 순위파 국가들은 시아파 국가인 이란이 이들 시아파 반군을 뒤에서 후원하면서 수니파 지도부의 예멘 정부 척추를 도모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꾸려서 예멘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후티 반군은 UAE가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와 더불어서 군사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에서 들여온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라고 하죠. 이 사드를 후티 반군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사용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군요.
네, 미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 17일에 예멘 반군이 공격했을 때 아랍에미리트가 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미국의 이 사드로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련 당국은 이 보도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사드라고 하면 한국에도 배치되어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이 앞서서도 이렇게 실전에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디펜스 뉴스의 보도가 맞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된 셈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 연방대법원이 하버드대 등 미국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적용해온 소수계 우대 정책과 관련한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주가 시행 중인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무효라고 뉴욕주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더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미국 대학 입시와 관련한 소송을 연방대법원에서 다룰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적용해온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아시아계 등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지 연방대법원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4일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소수계 우대 정책이 불합리하다며 제기된 소송을 심리 대상으로 채택했습니다.
자, 소송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기 전에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겠네요.
예, 소수계 우대 정책은 대학 입시나 직장 채용 등에 있어 소수인종이나 사회적 소수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주로 흑인이나 중남미계가 우대 대상인데요. 대학 입학의 경우 대체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백인들과 달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거나 교육의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유색인종들을 배려해 이 교육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이고요. 하버드 외에 미국 각지 유명 대학들이 입학 사정에 바로 이 제도를 적용해 왔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 제도가 왜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겁니까?
예,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을 둘러싼 역차별 논란 때문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또 다른 소수인종 집단인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차별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시민사회 일각에서 이어진 건데요. 흑인과 중남미계가 하버드 입학에 이익을 보는 동안 아시아계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다룰 소송도 이 아시아계 학생들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단체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SFA라는 곳인데요. 이 단체를 설립한 에드워드 블룸 연구원이 지난 2014년 하버드대를 제소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하버드를 제소한 겁니까?
원고는 소수계 우대 정책 때문에 특정 항목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흑인이나 히스패닉 학생들이 오히려 유리해졌고 이로 인해 아시아계 학생들이 입학에 차별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입학 사정 핵심 요소인 학업 성적과 입학 시험 점수만 고려하면 아시아계 학생 비율은 43%까지 오르는데 실제로는 18% 정도에 머물렀다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학업 성적 말고 어떤 특정 항목이 입시에 영향을 줬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고는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입학 지원자들의 개인적 특성 점수를 낮게 매겨서 입학 기회를 고의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원고는 아시아계 학생들의 성적이 훨씬 뛰어난데도 호감도와 용기, 친절 등 이 개인적 특성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원고 측의 이런 주장에 하버드대학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예, 하버드대 측은 지원자들의 성적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면을 본다며 지원자 평가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원자의 인종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동적인 요소로 고려한다는 설명인데요. 따라서 하버드대는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급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었을까요?
예, 원고 패소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9년 1심 법원은 하버드의 조처가 의도적인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항소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네. 자, 하버드 대학 관련 소송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오르게 됐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소송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SFA는 노스캐롤라이나에 대해서는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입시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고려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걸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에 대해 소송 역시 하급심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네.
대법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예, 현재 대법원이 6-3 보수 성향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다뤄지는 만큼 하급법원의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6년 백인 여학생이 소수계 우대 정책으로 텍사스대에 입학하지 못했다며 텍사스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4-3으로 소수계 우대 정책을 유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연방 대법원 은혜 그 대법관 구성이 보수 절대 우위로 바뀌었죠?
맞습니다.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인종에 따른 배분은 비도덕적인 일이라며 소수인종 배려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에 대한 심리는 오는 10월에 시작되는 새 회기에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뉴욕주가 시행 중이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군요.
그렇습니다. 뉴욕주 법원이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뉴욕주가 시행 중인 실내 공공장소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자, 법원이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고 본 근거는 뭡니까?
예,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에게 해당 조처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주 1심 법원인 나소 카운티 대법원의 토머스 레이드메이커 판사는 코로나 종식을 위해 특별한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주 입법부 소관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주 의회의 승인 없이는 주 정부가 마스크 의무 착용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뉴욕주의 마스크 의무 조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예,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중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함에 따라 학교와 대중교통시설,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명령을 어기면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뉴욕주 보건당국은 이달 초 마스크 의무 조처를 오는 2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행 마감일을 일주일 앞두고 이 법원이 무효 조치를 내린 거네요?
맞습니다. 주정부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호컬 주지사는 즉각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반대하며 판결이 뒤집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지사로서의 나의 책임은 이 공중보건위기로부터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고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호컬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죠?
맞습니다. 따라서 연방정부와 뜻을 같이하며 강력한 코로나 방역 조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한편 공화당 소속의 일부 의원은 자유를 위한 승리라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네. 자, 이번 법원 판결로 마스크 의무화는 중단되는 겁니까?
네, 뉴욕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청도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변함이 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네.
자, 뉴욕의 상황 이렇고요. 미 보건당국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발표를 내놨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미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 치료에 쓰이는 리제네론과 일라이릴리의 항체 치료제를 코로나 치료제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FDA는 24일 두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FDA가 이 치료제의 사용을 제한한 이유가 뭔가요?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2월 리제네론과 릴리사의 치료제 보급을 중단하면서 오미크론에 대한 효능을 보여주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보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염성이 매우 높은 오미크론 변이는 지난 1월 15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 사례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오미크론의 이 치료제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사용 중단 결정이 나오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FDA는 다만 이들 치료제가 향후 나타날 변이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다면 다시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뭐 사용되기까지 연구 개발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을 텐데 이 항체 치료제가 왜 오미크론 변이에 들지 않는 걸까요?
예, 이들 치료제는 인공적으로 만든 항체 단백질을 몸에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자, 인공 항체가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무력화해야 하는데 오미크론 변이의 스파이크 단백질에서는 30개 이상의 돌연 변이가 있어서 이 인공 항체가 작용하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미크론이 지금 확산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 치료제는 뭐가 있는 겁니까?
네, FDA는 또 다른 이 클론 항체인 소트롬비밤을 비롯해서 렘데시르비르와 같은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오미크론 치료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존 전망보다 더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까?
예,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최근 이 같은 전망을 내놨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지난 22일 고객에게 보낸 노트에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공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공격적인 움직임.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예, 현재 시장에선 올해 연준이 네 차례 걸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메리클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이보다 더 많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메리클 이 경제학자는 지난해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인해 물가 상승 상황이 더욱 악화했고 이것이 연준으로 하여금 더 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기존 전망이 올해 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시기도 언제쯤인지 알려졌습니까?
네, 메리크 씨는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과 9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네 차례 연준의 기준금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전망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사이에 추가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차례가 아니라 다섯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에 대한 확률을 추산해서 발표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 올해 5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6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보다 더 많은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 CEO는 지난 14일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4차례를 넘어 6번이나 7번까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연준이 직접 금리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죠?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앞서 이달 회의에서 열린 두 차례 이 두 번째 임기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수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기준금리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는 0에서 0.25%의 그러니까 제로금리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 제로금리가 시작이 됐는데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상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네,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입니다. FOMC는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1년에 8차례 회의를 여는데요.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FOMC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시간표가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앞서서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를 기록했습니다. 앞선 해 같은 기간보다 물가가 무려 7% 올랐는데요. 이는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겁니다.
네, 관심은 올해도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 지속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로이터통신이 최근 약 40명의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응답자 가운데 3분의 2가 올해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나타난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웰밍턴 트러스트의 루크 텔리 수석 경제학자는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은 향후 몇 달 안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면 경제당국이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경제당국 역시 올해 물가 상승률이 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말 인플레이션은 2%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1900년대 초 자동차는 일부 특수층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헨리 포드가 등장하면서 자동차의 대중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동차 제조회사인 포드의 창업주인 헨리 포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 조립식 생산 방식으로 자동차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포드는 자동차 생산 공장에 기계가 자동으로 반복해서 이동하는 장치인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했습니다. 공장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면서 차가 조립되는 방식인데 작업자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한 가지 일만 하고 다음 작업자에게 넘겼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의 움직임에 따라 작업자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만 계속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포드 자동차는 더 쉽고 더 빠르게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도입한 획기적인 자동 조립식 생산 방식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자동차 시장이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이 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줄었습니다. 더 싼 값에 차를 생산하게 됐으니 차 가격이 내려갔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팔리니까 또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매년 자동차 생산량이 늘고 자동차 수가 증가할수록 자동차 가격은 점점 더 내려갔습니다. 거기다 헨리 포드는 이 공장에서 오래 일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크게 올렸습니다. 다른 곳보다 두 배가 넘는 임금을 지불했는데요. 임금이 올라가자 직원들은 그 돈으로 포드 자동차를 사서 포드의 고객이 됐습니다. 헨리 포드는 평소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살 수 있을 만큼 가격이 아주 낮은 차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온 식구가 다 탈 만큼 크지만 혼자 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차를 만들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현대적인 기술을 이용해 최대한 단순한 과정을 거쳐 차를 생산하겠다고 소비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자동차를 가질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던 헨리 포드의 노력이 결국 성공을 거뒀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대량 생산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서는 어디서나 자동차를 쉽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 자동차들이 달릴 도로가 필요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미국의 새로운 운전자들은 차가 다니기에 편리한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면 도로 대부분은 흙이었습니다. 흙길은 건조한 날씨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먼지가 많았고 비가 오면 통행이 불가능할 만큼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이 도시를 벗어나면 도로 상태가 엉망이라 운전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길은 거칠고 여기저기 웅덩이가 있어서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강이나 개울을 건너려면 도로가 다리와 연결이 돼 있어야 하는데 차가 다닐 수 있게 연결된 다리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는 가정마다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에요. 자동차로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도로가 정비돼야 합니다.
미국 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도로 상태를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없던 새 도로가 건설되면서 다양한 사업들이 새로 형성됐습니다.
새로운 사업체들이 도로를 따라 주위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소와 자동차가 고장나면 수리를 맡길 수 있는 증비소도 등장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객들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점과 숙소로 머무를 수 있는 호텔도 생겼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자동차 애호가들의 나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니 여행을 자주 다니게 됩니다. 예전과 달리 도로가 좋아져서 운전도 힘들지 않고요. 무엇보다 도로 가까이에 호텔이나 식당 같은 여행에 필요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서 무척 편리합니다. 예전에는 마차를 타고 며칠씩 걸려서 방문했던 곳을 이제는 자동차로 빨리 갈 수가 있으니까 여행이 더 즐거워졌어요. 그런데요, 자동차가 우리의 여행 방식만 바꾼 게 아닙니다. 여행을 넘어서서 자동차는 우리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 자체를 바꿨어요. 자동차 덕분에 예전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것들이 많거든요. 무엇보다 생활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약들이 많이 줄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차가 있으면 더는 시끄럽고 사람들로 붐비는 도시에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에서 벗어나 땅 넓고 확 트인 교외에 집을 짓고 살고 또 자동차를 이용해 도시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면 되니까요. 이제는 자동차가 없던 때로 돌아가면 불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자동차의 대중화는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은 물론이고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생산된 물품을 화물 열차로 수송하기 위해 철도 가까운 곳에 사무실이나 공장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차를 이용해 물품을 수송하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 새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기업들은 화물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철도 부근에 자리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동차나 트럭을 이용하면 기업이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로 얼마든지 물건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교외 외 땅이 넓은 곳으로 생산시설을 모두 옮길 생각입니다. 자동차 덕분에 이제는 화물열차 시간에 쫓기지 않고 물건을 수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해진 화물열차 시간에 맞춰 물품을 수송하느라 알게 모르게 제약이 무척 많았는데 지금은 트럭 덕분에 모든 게 편해졌습니다. 이 새로운 화물 수송 방식 덕분에 이제는 굳이 철도 가까이에서 회사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 and 하고 접속사로 말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and나 but 같은 접속사로 문장을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모든 문장을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끔 접속사로 문장을 시작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될 수 있으며 괜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m Kaveh.
And I'm Lucia.
Lucia, I was thinking about our introduction. One of us always says, I'm my name. Then the other person says, and I'm my name.
Yeah, the second person always starts their sentence with a conjunction. I never thought about that.
I'm Kaveh.
And I'm Lucia.
저는 카베예요. 저는 루시아입니다.
Lucia, I was thinking about our introduction. One of us always says, I'm my name. Then the other person says, and I'm my name.
우리가 소개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언제나 우리 중에 하나가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리고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Yeah, the second person always starts their sentence with a conjunction. I never thought about that.
그래요. 두 번째 사람은 언제나 문장을 접속사로 시작하네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는걸요. And는 등위 접속사로 문장을 동등하게 연결합니다. 각각의 문장 구조나 진술이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중요도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 disapproved of his study habits, and I told him so.
저는 그의 공부 습관들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알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 I disapproved of his study habits. 이게 첫 번째 절이고 또 and 접속사가 나왔죠. I told him so. 이것이 두 번째 절입니다. 이렇게 등위 접속사 and는 문장 구조들을 동등하게 연결합니다. 그러나 and와 but의 용법이 다르죠. and는 문장 구조들이 같이 가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에 but, but는 대조를 보여줍니다.
She claimed to be the best student in her class, but I suspect she's joking.
그녀는 학급에서 최고의 학생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농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장 앞에 and나 but을 쓰는 것에 대한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We suggest that you be careful about using conjunctions at the beginning of sentences.
우리는 접속사를 문장 앞에 쓸 때 주의해서 쓰라고 충고합니다.
First, students often use conjunctions incorrectly. This can confuse the reader.
첫째, 학생들은 접속사를 잘못 사용합니다. 이것이 독자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Second, many students use conjunctions too often. This creates a repetitive writing style.
둘째, 많은 학생들이 접속사를 너무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글쓰기 스타일을 만들죠.
Remember, you should use many different sentence structures when you are writing.
기억하세요. 글 쓸 때 여러 가지 다른 문장 형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and와 but 두 가지 접속사가 사용된 문장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disapproved of his study habits and I told him so.
She claimed to be the best student in her class, but I suspect she's joking.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접속사 and나 but을 문장 앞에 써야 할 경우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